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가정에서도 다 성경을 펴시고 오늘은 제가 한 절 한 절씩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드릴 테니까 각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펴고 또 찾는 거 이런 거 교육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에 참 폭염으로 인해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더위를 잘 참는 그 스타일인데 또 불구하고 몇 번이나 잠을 깨웠던 시기가 바로 이번 주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폭염을 생각하면서 이게 시기가 너무 빨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 8월 초순이나 이렇게 전후로 인해서 휴가를 가면서 굉장히 더웠는데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요. 그리고 아마 주중에 여러분 그 게릴라성 폭우를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밤새 이렇게 쏟아붓는 이 비는 우리나라 날씨와는 좀 다른 날씨입니다. 이거는 동남아의 날씨죠. 기사를 보니까 서유럽에 100년 만에 큰 홍수가 와서 독일의 한 도시가 아예 쓸려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많은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생긴 인재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탐욕의 결과로 탄소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지구가 온난화가 돼요. 주중에 TV의 뉴스를 보니까 이 온도가 급상승하면 지구가 이제 멸망할 그 최고의 그 연도 도수가 한 7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를 내리지 않으면 곤란하다라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회용 줄이기 운동을 펼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에너지 전략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각 가정에서도 가급적 시켜 먹고 하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쓰레기를 줄이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는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뉴스를 보면 이렇게 폐륜적인 사건이 일어날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둘렁둘렁대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매주 더 악랄해지고 포악해지는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 시대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는 안녕하신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를 통하여서 잘 세워주고 있는가? 혹은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할 때 저는 주저없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 23편의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기도인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과 조금 말씀 묵상하면서 정의를 해볼까 하는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거의 인생 말년에 쓰여 있다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압축하여 지은 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평범하지도 않은 인생, 단순하지도 않은 인생, 굉장히 복잡다난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아마 그 야곱의 표현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야, 내 인생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시를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의 시 중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였더니, 이렇게 인생을 긍정으로 살아왔더니, 이렇게 성공한 신화를 아마 시로 적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다윗이 20편, 23편을 아마 인생의 말년에 액기스로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드린 이 시의 이 근간, 이 뿌리, 이 중심에 흐르는 사상이 뭘까요? 저는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샬롬. 샬롬이 뭐지요? 평강이죠. 평강. 우리 시대에 그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시대에 샬롬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샬롬에 대해서 여러분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데, 앞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탐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게 만족함이 없어라. 예, 탐욕은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어서 계속 탐욕적인 인생을 살아가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은 인생에 돈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마 자기가 얻은 소득보다 더 얻거나 보너스를 타거나. 그런데 이 돈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갈급하게 되죠. 좀 더 벌려고 하고 좀 더 욕망을 계속 우리에게 부채질하게 됩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인 쾌락이나 도박이나 혹은 인터넷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재밌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한번 빠져보세요. 이것이 점점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만족함을 위해서 계속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는다고 해도 갈급함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권력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욕도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는데 이것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탐욕의 존재입니다. 이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도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왜 탐욕이 없었겠습니까? 권력욕도, 다윗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한 대국이 되면 아마 정복전쟁을 하려고 하는 탐욕이 끊임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이 끊어진 원인과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 본문의 시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목사님 귀에 안 들리면 제가 또 계속 할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다윗이 가장 먼저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다윗이 관계를 맺으니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이 샬롬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샬롬은 질서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샬롬의 뜻은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딱 떠올리셔야 될 것은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 세계가 공공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탄소가 높아가고 북극 남극이 무너지는 질서가 무너짐으로 온난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요. 샬롬이 깨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질서도 우리가 질서를 지킬 때는 서로 안전을 추구할 수가 있지만은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순간 서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샬롬은 질서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이 형성이 될 때 비로소 샬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토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청소도 하고 주일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때 축이 생겨요. 그것을 질서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죠. 경외합니다. 질서죠. 그래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관계 정립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샬롬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지냈죠. 자, 목동으로 지내서 나중에 목자가 됐을 때에도 이 목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마 목동으로 지냈을 다윗이 자기의 표현대로 늑대나 사자가 나타날 때 싸우기도 했지만은 질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기가 지켰던 양들이 이 사나운 이리떼에게 물려가는 현장을 보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도적떼들이 와서 조그마한 목동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적떼들에게 양떼를 빼앗긴 일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다윗이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인간 목자는 참 연약하고 유약하다. 이걸 너무나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어원을 따져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샬롬의 상태를 얘기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에게 꽉 차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을 영어 성경 읽다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I shall not want. 이거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보다도 풍성하게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기억하십시오. 샬롬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상태가 온다고요? 샬롬의 상태가 오는데 그 샬롬의 상태는 꽉 차서 부족함이 없이 흘러 넘치는 그런 안전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샬롬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관계를 더 깊이 나아가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샬롬은 어디서부터 기인한다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었을까? 여러분 사실 이 구약의 이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여호와를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잠깐 펜을 멈추고 가서 목욕을 하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하였던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이제 거룩함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이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 목자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친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자랐을 때 그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아, 이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심으로 이 관계가 너무 친밀감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친밀감을 나타내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가족끼리 한번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뭐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주제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저는 하나 여기 정한 게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썰렁하니까 지금 저 굉장히 썰렁해요 지금 분위기가. 자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누구신가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평소에 생각을 하면 힘들죠. 저도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거는 저의 신앙고백입니다. 영어라면 마스터. 여호와는 나의 마스터이시다. 아, 이 주어가 바뀌니까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마스터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주어가 바뀌니까 다윗의 시, 그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보세요.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신다. 주어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신다. 보통 양은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여러분 혹시 이 목가적인 분위기에 양이 벌러덩 누워있는 것을 보신 분 계세요? 전혀 거의 없습니다. 양들은 굉장히 겁이 많기 때문에 눕지 않아요. 그래서 배부름과 안전함이 확보되지 않으면 잘 이렇게 배를 깔지도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표현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 하시며 누이신다. 이게 신세계죠. 일전에 제가 여러분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푸른 풀밭에 그가 누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죠. 하나님께 지키시는 안전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2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되었던 구절 중에 이 단어가 인도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23장 3절도 보시게 되면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는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몇 구절 읽어드리고 시편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같은 뉘앙스지만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광야에서 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세요. 자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미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 아멘이시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뭐 하시며?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곳곳에서 광야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보다 내가 앞서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시편 68편 7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이 신의 고백도 보세요. 주의 백성 앞에서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앞서 나가셔서 광야에서 행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싸우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한 다윗의 입술의 고백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 글을 썼다고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죽음을 앞두고 이제 모든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두 번째 그의 마음속에 이 샬롬이 회복된 게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니까 구구절절히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와 여기까지 왔던 모든 삶의 정황을 보니까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다윗이 쓰는 이 목동들이 쓰는 지팡이는 사나운 짐승과 싸울 때 쓰는 지팡이고요, 막대기는 양들이 길을 잃거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끌어올리는 막대기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외적인 사나운 그런 도전에서도, 사나운 악한 영의 도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수렁에 빠지고 때로는 중독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붙드니까 주께서 막대기로 나를 끌어올리셔서, 이것을 다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수렁에 있을 때 주님의 막대기를 달라고 기도하시오. 주님, 저를 끌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사나운 도전이 있을 때 주여, 주의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던 이 다윗의 이 일생에 아주 유명한 그 현상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하 5장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하 5장은 이제 다윗이 이 목동에서 혹은 또 음악가에서 도망자에서 제2의 사람에서 이제 완전히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때의 시절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나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면 이쯤 되면은 보통 왕들이 정권을 챙취하면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수를 합니다.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순을 밟죠. 아니면 정복전쟁을 통하여 더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고, 아니면 대다수 흥청망청 잔치를 벌릴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는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화면을 통해 봅시다. 자, 한번 우리 크게 이 말씀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다윗은 강성 대국을 이루었지만은 복수들을, 정적들을 복수한다거나 더의 그 땅을 넓혀간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영예를 위하여 막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셔서, 즉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최우선시 삼음으로, 아멘이시죠?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히브리단의 할로크 부가돌이라고 한 단어는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옹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제 더 주님께서 주신 큰 걸음과 더 넓은 큰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주님과 함께한 놀라운 샬롬이죠. 두 번째 이 샬롬에 대한 부분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상은 이렇게 뭐 트로피나 이런 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 기름은 그 보통 그 귀족들이 잔치를 들어올 때 향유를 손과 발과 뭐 수염이나 머리에 발랐던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인데 어쩌면 다윗이 그 원수들과의 코앞에서 맞닥뜨린 상황이었는데 당장이라도 이게 지금 전세가 기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향유를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두렵고 쫄리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시므로 너는 잔치상에 밥 먹고 있어라. 내가 싸운다. 너가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그런 샬롬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다윗의 고백을 좀 보실 텐데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무슨 단어일까요? 이 6절 가운데 따른다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앞서 가셨다. 여러분 아까 아멘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목동들이 양들을 이끌어갈 때 연약하거나 병든 양들은 이렇게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자는 앞에 가지만은 조수들이나 양치기개들이 그들을 이렇게 따라붙죠. 따라붙어서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목자는 우리 선하신 목자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처지고 힘들고 병약한 양들을 뒤에서 따라오셔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할렐루야 반드시 그들을 따라 본 대열에 끼게 하여 영원히 사는 축복의 대열에 주님께서 챙기시는 목자이시다. 이끄시기도 하시고 따르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샬롬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샬롬의 기도는 첫 번째 관계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내면의 상태가 꽉 찬다가 있어요. 이 영어로 표현하면 fu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을 complete, 완전히 온전해진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진 상태가 샬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세 번째 의미는 이게 이제 샬롬은 이제 명사고요. 이 샬롬의 어원인 동사는 실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실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의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빚을 갚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 늘 불안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빚을 갚아버리면 끝난 거겠죠. 그래서 샬롬은 빚을 청산한다는 개념이 있고 또 시편에 보면 보응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하여 대신 갚아 버리시는 이런 뜻이 샬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무엇과 연결되죠? 대속의 죽음의 의미와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대속의 의미가 뭐예요? 대신 지불하셨다. 그의 목숨으로, 목숨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사셔서 우리는 더 이상 채무의 관계가 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10장 11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선포하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사꾼들은 양들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위태하면은 버리고 가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합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대신 지불하셔 우리의 채무를 다 사하시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은혜가 되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소유물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좀 더 친밀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셨고,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찜하셨고, 하나님이 찜하면 이거는 끝난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대속의 샬롬, 우리는 더 이상 빚에서, 죄의 빚에서 허덕일 이유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샬롬의 완성을 이루었죠. 다시 정리하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누구라고 하는 이 관계를 회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그 관계를 통하여 샬롬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꽉 찼으면 좋겠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샬롬 뭐라고 했죠? 대신 지불하시고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더 이상 빚의 죄의 책무에 허덕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 되어보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고 나중에는 목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원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뒤집어 보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셔서 여러분을 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샬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샬롬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조금 다른 버전인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유튜브나 이런 것에 다운받으셔서 계속 듣고 다녔어요.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일 동안 화장실에서도 이것을 듣고 걸어다니면서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내 안에 샬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찬송이 퍼졌을 때 때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찬송 같이 한번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